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해외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투데이 온 월스트리트 이승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제6회 중국 투자 컨퍼런스를 중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5중 전회를 마친 직후에 열리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예년보다 더 뜨거운데요. 앞으로의 유망한 투자 업종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중국발 우려가 지나치다며 2018년까지 소득 수준이 2배 증가해 중산층 인구가 앞으로 중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도 이 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객의 50% 이상이 20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핵심 고객들은 30대를 중심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이들 소비가 많은 업종들이 전체 소비의 35%까지 차지할 전망인데요.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어디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여행과 영화 등 이 여가와 유흥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최대 유망주로 꼽혔습니다. 닐 하비 크레딧 스위스 중화권 CEO는 인민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 등 정책적 지원까지 뒷받침됨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까지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are going to get more stimulus in the form of reserve ratio cuts. We expect 3 more 50 basis point cuts, another 3 25 basis point interest rate cuts. So we are going to get a little bit more stimulus. But we do think the economy is starting to turn around. There is a lot of infrastructure spending, railway spending, and there's good liquidity in the market right now. So we think that 6.5% is achievable.
중국 당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0년까지 위안화의 자유거래를 허용키로 했고요. 이 IMF 특별인출권 준비통화 바스켓 진입 여부를 앞두고 위안화 입지를 키우려는 포석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위안화의 SDR 통화 바스켓 편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출 경제에서 수출 결제에서 위안화가 사용되는 비율이 11%에 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번에 IMF가 위안화를 채택을 한다면 위안화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전망입니다. 비엔화의 멜로는 지금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오르는 것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I do worry actually on the currency side for China. Because here we are, we're talking about membership of the SDR, we're talking about what that might potentially mean for demand from the reserve management community for the renminbi. And you start talking about potentially how much could be bought over the next few years. Surely the very last thing China wants right now, given all the problems it has, given the fact that actually there's plenty of other people out there who've got highly competitive currencies, the last thing they need is fresh inflows into the renminbi right now, forcing it to new highs. I wonder whether this is another policy mistake when it comes to currency. First, to agree that China needs to continue liberalizing, that you need to liberalize the capital account, you need to liberalize interest rates, you need to liberalize the currency. And I think China's firmly committed to that. The problem is that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5 years, it's always been caught on the wrong foot when it comes to currency policy. At precisely the point it actually needed to have a free-floating currency, it sat there and tried to keep it under control and ended up with $4 trillion worth of reserves, low-yielding reserves as a result. Yeah. And now, precisely the point where it could do with a lot weaker currency, it's going to set itself up at a point when actually it's going to end up with a far stronger currency. That seems dangerous.
중국 최대 쇼핑의 날 싱글스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11일인데요. 대대적인 온라인 할인 행사를 펼쳐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하루에 몰리고 있는 주문량이 무려 3억 건에 달합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가 3억 명을 조금 넘는데 미국인 한 명씩이 하루에 모두 주문을 한 순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알리바바는 싱글스데이 당일에 17분 만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전체 매출로는 59억 달러, 우리 돈 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지난 2009년에 싱글즈데이가 처음 출범한 이후에 매년 평균 179%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최대 쇼핑 대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싱글스데이 매출이 우리 돈 약 15조 원에 달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이나 데일리가 25세에서 45세 사이인 1,5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체에 가까운 98%가 이번 싱글스데이에 쇼핑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배송 서비스 역시 활성화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결국 내수 경제가 반짝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ingles Day has been our festival for the youngers in China, but maybe someday it will be global. More and more people adopt a new technology and new ways of consumptions. We like to shop online, and we have paid at before we pay more attention on the on the price of the goods, but now we take more. We take more attention to the service. Mm-hmm. Logistics service is the most direct in the contract to the consumers.
매출 급증이 기대되는 또 다른 업종.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죠. 바로 유아용품 업종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한자녀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급격한 시장 팽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신생아 200만 명이 추가 출생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은 2018년까지 우리 돈 100조 원의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더 지나게 된다면 교육 업종까지 큰 수혜를 볼 전망이고요. 하지만 이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혜택이 없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유아용품과 교육 업종이 중국에서의 유망한 투자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 유아용품을 한정 세일하고 있는 미아 바오베이 CFO는 앞으로 아동용 식품보다는 의류와 신발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ctually, before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ended the one-child policy, you know, typically most of the Chinese families have, you know, six adults saving for one child. So this is actually huge fueling growth in education, housing, and some other, you know, baby and mom-related sectors in China. So I think the ending of this policy will greatly stimulate the, you know, consumption power of the Chinese middle class.
And so then what does that mean for you and your company?
Well, I think in the long run, it'll be a very, very positive signal for us. I mean, for my company, for my sector. I think not only us, actually, all the Chinese, you know, internet startup company whose business model is based on the consumption power of the Chinese middle class will be benefiting from this. Percentage of GMV from, you know, we call it standard SKU, including diapers and formulas only accounts for like less than 40%, you know, in our platform. Actually, most of the revenue comes from some non-standard SKU, including some like baby foods, mm-hmm. like apparels, like shoes, like some other stuff, you know, baby and mom are using in Chinese middle class families.
Okay. 우리나라 유아용품 브랜드 제로투세븐 역시 미아바오베이에 입점한 상태고요. 이 미아바오베이는 애초에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유아용품을 판매를 하다가 지난해 자체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역직구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타오바오 쇼핑몰은 세계 3대 오픈마켓으로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80%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원한다면 대부분은 타오바오 입점을 거쳐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아바오베이 역시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2,000개 이상의 브랜드와 500만 명 이상의 고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I think it is a chain of the, you know, all the vertical e-commerce companies who's doing in China. Actually, we officially launched our website in April of 2014. And, you know, with the goal of revolutionizing the way Chinese moms shop for their babies and families. And today we are now the leading, you know, vertical standalone e-commerce company focusing on branded and the quality baby and mom products in China. We have help our customer to discover the unique and internationally well-known brands and products through our global supply chain network and merchandising capability. And also we provide moms a fun and entertaining shopping experience through our flash sales events and our mobile community. We call it Mia Moments in our app. And since inception till now, we have been working with more than 2,000 brands, and we have been sold our products to over 5 million customers across the platform. So I think it's a very good start, since we decided to leave Taobao and to launch a vertical app and a mobile application.
CNBC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우선 장 마감 이후 전해진 테슬라의 실적이 탑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가가 지금 처음에는 한 10% 넘게 오르고 지금은 8% 수준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4분기 전망을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4분기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시장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기가 팩토리 공장과 또 모델3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반응하고 있다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은 계속 악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자체 조사 결과 80만 대 차량에서 추가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문제였는데요. 설명되지 않은 모순이 발견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차종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결함으로 폭스바겐은 약 22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 디젤차 3000cc 모델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발견됐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이어진 또 다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의 경우 나스닥 지수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술주와 바이오텍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펜하이머 기관은 기술주 가운데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핀테크 사업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코그니전트,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파이서브, 글로벌 페이먼트 등을 추천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할 업종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70% 상승했습니다. 1월만 하더라도 2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현재는 4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마이스터 어드바이저스가 15년 안에 이 비트코인의 세계 준비통화 규모에서 6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가상통화가 일반 화폐와 같이 통용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마이스터 어드바이저스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통화로서 자리를 잡았다며 블록체인은 앞으로 금융거래에서 필수적인 세계 표준 장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도이체뱅크, 골드만삭스 등 이 13개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의 사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스위스 최대은행 UBS의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71%나 급증을 했습니다. 법적 비용을 적게 책정하고 세금 혜택을 봄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건강한 성장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산관리 사업부의 매출은 급감했는데요. 결국 UBS는 이번에도 목표 수익성 달성 시기를 미뤘습니다. 2017년까지 단순 자기자본 비율 15%를 달성키로 책정을 했습니다. UBS CEO는 엄격해진 자본 규제와 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본 안정화까지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about wealth management, that kind of volatility for clients is basically paralyzing the environment. So I think that you see institutions trading and activities, but when it goes down to wealth management clients, they paralyze across the board. And you see it in our transaction revenues, which were low, but thanks God we were able to offset it with a very strong mandate penetration and fee-based businesses. Two factors. First of all, interest rates. I mean, you look at the outlook for rates are basically 120 to 150 basis points lower than consensus. Second one is the cost of regulation, which will wait for around 300 basis points. We will take actions to offset this. I'm still comfortable that we're going to get closer to our 15% targets, and so we move forward.